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오늘 사도행전 26번째 시간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비범한 평신도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연합 예배를 때 중간중간 오려니 어린이들이 있는데 함께 잘 예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은 이렇게 그 얘기할 때 혹시 친구에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할 급하게 정말 급하게 얘기할 게 있을 때는 이게 에티켓이라는 게 있어요. 조용히 잘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 근데 그냥 평상시 말하던 것처럼 그랬어 야 그랬어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에티켓을 배워야 돼. 지금부터 잘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워야 돼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어머니 그 태중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모태신앙인들이 꽤 많았어요.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가장 부러웠던 사람들이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인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이 부모님과 늘 같이 교회를 다니고 또 어렵고 힘든 그 순간마다 이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또 이 가정의 분위기가 신앙 안에서 늘 따뜻하고 단란해 보였어요. 이 그 모습이 그런 가정들이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부모님이 계셔서 예수님도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태신앙에 관한 우스갯소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있고요. 모태신앙이 있어요. 기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헌신도 못해, 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물론 대부분의 모태신앙인들은요. 제가 이렇게 관찰해보고 지켜본 바로는 대부분의 모태신앙인들은요. 웬만한 시험이 와도 끄떡이 없어요. 흔들리질 않아요. 그 믿음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합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건 누가 뭐라 그러건 주일날 되면 벌떡 일어나서 교회 나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자동으로 그냥 교회에 나오는. 이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분들을 많이 보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모태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버님이 뭐 장로님이시라든지 또는 목사님이시라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주 귀하게,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의 교회 그 고하영종 목사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셨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 받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으시다가 천국 가셨거든요. 정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간혹, 모태, 발음 비슷하죠.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모태 신앙으로 예? 모태 신앙임에도 모션을 잘 봐야 돼요.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모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든 10년만 하면 뭐가 돼요?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루에 3, 4시간씩 10년을 하면 한 1만 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말콤 그래드웰이라는 분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여기 북카페에 가면 우리 교회 북카페에 가면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칸인가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아웃라이어라고 이렇게 책이 있어요. 그분이 쓴 말콤 그래드웰이 쓴 건데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한 8월달쯤인가 언제 제가 한 잠깐 소개해드린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특정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 정도는 거기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해도 거기에 하루에 3, 4시간씩만 꾸준히 한 10년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황성희, 우리 형제님이 피아노 지금 치잖아요. 요즘 피아노 얼마나 쳐요? 못 치죠. 피아노도 없고 못 치는데 근데 우리 반주를 하지만 근데 이거를요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매일 교회 오면 돼요. 거기 피아노 없으면, 기숙사에 피아노 없으면 매일 교회 와서 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은 피아노가 기도야. 기도 힘들잖아. 근데 피아노 가사가, 멜로디가 기도야. 계속 치면 그러면 지금도 너무 잘하지만 더 잘하게 되는 거야. 정말 더 잘하게 돼. 저희 아들이 여기 처음 올 때만 해도 피아노를 못 쳤다고요. 잘 못 쳤어요. 그런데 이 애가 여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학교도 안 다니고 학교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 와서 맨날 피아노만 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딱 그 이 순간이 이게 딱 넘으니까요. 아, 피아노 너무 잘 치게 되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진짜 그게 있어요. 하루에 세네 시간. 그 피아노든 또 뭐가 있어요? 운동이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공부, 영어 공부. 영어 공부도 세네 시간씩만 꾸준히 하면 우리 집사님들 여기서 10년만 지나면 영어 다 잘하게. 어? 우리 동욱 형제 10년만 지나면 그냥 어? 세네 시간만 꾸준히 하면 돼요. 물론 사람들마다 정도의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만 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세네 시간은 꼭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미니멈 세네 시간이에요. 미니멈. 이게 미니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일까지 하면서 하니까 시간이 늘 쫓겨요. 늘 쫓겨요. 근데 매일 미니멈 세네 시간씩 뭐 설교 준비까지 하면 더 많은 시간 동안 제가 그 일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몇 년 했냐? 20년 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말씀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제 이해가 되고 지금은 이제 더 묵상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알고 알아도 더 많은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 새로운 하나님을 또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메시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또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꾸준히 해보세요. 전문가 언제부터 처음부터 전문가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이 계속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중간에 중단만 안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다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모태신앙이면 또 우리가 교회를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을 내가 그만큼 했던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 내가 작은 시험 하나에도 믿음의 뿌리마저 막 흔들린다.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정말 말 그대로 모태신앙 그런 것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제대로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아온 거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여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주여 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C.S. 루이스가 우리의 인생을 계란에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지대는 아닐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 여러분 안전하다?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그 계란이 뭐예요? 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 계란은? 썩는 거예요. 그건 썩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지금 내가 썩고 있다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셨으면 변화해야 돼요. 근데 교회 1년 전에 교회 나왔는데 1년 동안 아무 변화도 없다. 3년 전에 교회 나왔는데 교회 다니는데 아무 변화도 없다. 4년 전, 5년 전에 교회 나왔는데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 옛날이랑 똑같다. 그럼 나는 썩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는 비범한 평신도 한 사람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저처럼 목회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직자라 그래요. 보통 얘기하기를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을 뭐라 그래요? 평신도라고 얘기해요. 목사님들은 풀타임으로 주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직이라 그래요. 거룩한 직분, 성직이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성직이 아니라 세상의 직장을 갖고 있고 세상의 일들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냥 평신도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명칭에서 하나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명칭은요, 중세시대 때 어느 순간에 이게 성직과 일반 평신도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눴던 것 같아요. 성직자는 당연히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아마 성도들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성직자니까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의 삶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평신도는 평신도니까 그 정도까지는 믿음이 없어도 되고, 그 정도까지는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그 정도까지, 내가 목사님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신도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제가 어저께 쭉 찾아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성도, 신도라는 표현은요, 성경에 사실 많이 나와요. 하나는 한 90몇 번 나오고 하나는 100몇 번 나와요. 성도, 신도라는 표현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성경 어디에도 평신도란 말은 없어요. 그 말 자체가 없어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과 평신도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헌신해야 되고 그 정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뭐예요? 성도예요. 저도 똑같은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란 뜻이잖아요. 나도 똑같은 성도예요. 똑같이 성도고 여러분처럼 똑같이 제사장인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든 성도들이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똑같이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뭐예요? 목회자는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 양들의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예요.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성도로서. 근데 목회자는 직분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을 담당하고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을 끌어가야 되잖아요, 이 교회를. 누군가 한 사람 방향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리더십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목자로서 성도들을 제가 돌보고 양육하고 있는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예요? 똑같은 제사장이고 똑같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잘 훈련받아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 거, 그게 성도의 역할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평신도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니까 영적으로 자신을 바닥에 두고 있는 거예요. 밑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기준을 너무 낮춰놓다 보니까 기준을 낮춘 거예요. 자기를 평신도, 난 평신도야, 난 평신도야. 그러니까 기준을 자꾸 낮춰놓다 보니까 기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헌신도 못해, 그런 거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낮추면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기준을 너무 낮추지 마세요. 제가 요즘 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전거 탄다 그랬잖아요. 뭐 그저께도 탑스를 올라갔는데 제가 코스타 갔다 와서 한 열흘 만에 가는 거예요. 열흘 만에. 이게 근육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심장이 숨이 너무 차더라고요. 중간에 이 탑스를 올라가, 탑스까지 목표인데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요. 혼자 탔으면 아마 100번은 포기했을 거예요. 포기했을 텐데, 근데 파트너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저보다 잘 타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아무 땀도 하나 안 흘리고 확 타고 올라오는데 나 혼자 죽을 것 같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막 서양 할아버지가 막 자전거 타고 탑스까지 막 나무를 추월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파트너가 누구냐? 자기 수준을 어디다가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달라지게, 스파링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맨날 자기보다 못 싸우는 사람이랑 맨날 싸워봐요. 실력 안 늡니다. 자기보다 센 사람이랑 한번 붙어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축구할 때 막 우루과이 이겼다, 뭐 세계 메디 우루과이 이겼다 막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랑 붙어봐야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자기를 평신도라고 생각하고 기준을 낮춰놓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장이 안 됩니다. 나는 목사님도 아닌데 내가 뭐 목사님이나 하는 거야. 저건 목사님 월급 받고 목사님이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신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님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빌립 집사님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신도죠. 순교하신 스데반 집사님 역시 평신도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렇게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렇게 평범하지 않았어요.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없지만 그들은 비범한 평신도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평범하다 못해 능력도 없고 역사도 못 일으켜나고 간증도 하나 없는 무기력한 교인의 모습으로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차피 하는 거고 교회 여러분 똑같은 시간 들여서 여기 오는데, 어차피 신앙생활하고 어차피 교회 똑같이 와서 똑같은 시간 앉아있는데 그렇게 무기력한 평신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무기력한 평신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모두 다 비범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우리가 비범한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한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성난 유대인들은 더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죠.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저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는 요 예루살렘 중심 부분이 유대고요. 북쪽은 사마리아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인데 유대는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순수함을 지켜왔고 사마리아는 종교적으로 순수함을 지키지 못했어요. 혈통적으로도 완전히 믹스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치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이라고 똑같이 취급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시작되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각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이 기쁨을 혼자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각 지역이 막 변화되고 도시 곳곳에 놀란 변화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빌립 집사님에게 나타난 거예요. 임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지금 빌립아, 지금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라고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이 가사라는 지역까지는요, 여러분 팔레스틴의 가자 지구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가사는 여기입니다. 이 해안 도시예요. 가사예요. 여기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건데 직선 거리로도 한 140km 정도 되는, 이 길로 가면 더 많이 오래 걸리겠죠. 길도 뭐 제대로 안 닦여 있을 테니 오래 걸리겠죠. 여러분 세부에서 오슬롭 고래상어 보러 가려면 오슬롭에 그까지가, 제가 어저께 이 구글 지도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키로수가 어느 정도 되나. 이 우리 교회에서 오슬롭까지 134km더라고요. 134km. 그 정도 가야 돼요. 차 안 막히는 새벽에 일어나서 한 3, 4시간을 차 타고 이동을 해야 오슬롭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게 134km예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당시 별다른 교통수단도 없이 그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쉬운 것도 아니에요. 오슬로까지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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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을 만큼 거리가 멀게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가려면. 근데 특별한 교통수단 없이 이 140km의 거리를 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은 광야라는 길이에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사마리아에 있으면 뭐 굳이 뭐 일로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해안 쪽으로 내려와서 해안 쪽으로 쭉 가다 보면 해안에는 늘 마을이 있잖아요. 먹을 것도 있고 뭐 굳이 뭐 글로 내려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라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한 지시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디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일단 너 일어나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너 떠나라. 일단 떠나. 그 자리는 아니야. 네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니야.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도 하나님 거기까지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그리고 가사까지는 가는 것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아 뭐하러 사람도 살지 않는 그 광야길로 가라고 하시나요? 다른 길도 있어요. 해안길로 가면 더 좋아요.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질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아주 구체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거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는 거 믿어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잖아요.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믿으세요? 세 분만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죠?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그 날짜 얘기하면 저 이단 되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들이 와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날짜를 알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어? 어떤 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날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야. 해보고 싶은 거 뭐 즐기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카운트다운. 자, 30일 카운트다운 딱 들어가. 그때부터 거룩하게.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또 한 가지. 날짜가 딱 정해졌어요. 정해지니까 어때? 집도 팔고 뭐 논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냥 교회 바치고 그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맨날 전도하러만 다니는 거야. 시한부 종말로 1992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시한부 종말론이 한참 퍼졌을 때 다 그랬어요. 다 팔고 애들 가는데 저는 밖에 있는데 학생들이 전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시한부 종말론 그거더라고요. 예수님 오신다고. 학교 그만뒀어요. 학교 안 다니고 전도지도로 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종말론적 삶을 사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날짜 안 가르쳐 주셨어요. 날짜를 안다면 그거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막 피지섬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일단 가라. 이런 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주면 누가 못 믿어요? 다 믿죠? 근데 너 가라. 그런데 그것에 순종할 사람. 다른 건 다 됐고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가라. 일단은 순종해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건요, 믿음이 받쳐줘야 그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신뢰가 있어야 구체적이지 않아도 바로 길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먼 곳까지 가라 하시는지 그것도 사람이 안 사는 광야길로 가라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일어나서 그 먼 길을 떠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광야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났다. 여기서 내시는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내시들은 막 수염도 없고 막 이러면서 전하 막 이러면서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모든 국고를 맡고 있어요. 보물창고를 다 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냥 내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시는 일단은 뭐 가족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적인 불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 사람은 뭐 재산을 많이 벌어서 뭘 하겠어요. 뭐 누구한테 물려줄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마 그런 국고를 맡겼던 거야. 네가 이거 금고 네가 보물창고 네가 갖고 있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위냐면 에디오피아에서 총리급이에요. 신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국무총리급이에요. 국고를 딱 굉장히 고위관리죠.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면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빌립이 그 내시를 만났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생전 개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개척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섬기고 부목사로서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너 교회를 개척하라 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인지 이게 사실인지를 놓고 사실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사실 제가 개척은 좀 두렵긴 하지만 생각도 안 해본 거고 준비도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두렵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다음에 또 있는데 하나님이 너 필리핀 세부에 한인교회를 개척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필리핀에 저 한 번도 여행조차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필리핀에 한인교회를 개척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역시 저에게 얼마나 막막한 말씀인지 몰라요. 한국에서 교회 개척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필리핀 세부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놓고도 기도하다가 제가 예, 그러겠습니다. 순종했어요. 여기에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처음에 한인들이 어디 사는지도 많이 몰랐어요. 2012년 10월달 추석 그 연휴 기간에 제가 여기 정탐을 왔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처음에 여러분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저를 가이드해 주시는데 어디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라고 저를 가이드해 주신지 알아요? 이 근처는 와본 적도 없어요. 한인들은 다 여기 많이 살잖아요. 요 근처는 와본 적도 없어요. 그때 그 일주일 있었는데 어디서 이제 과달루페 아세요? 한인들이 거의 없어요. 선교사님들만 계신 거기에서 건물 알아보고 집 알아보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 하나 나왔어요. 건물들이 깨끗한 게 별로 없고 제가 갖고 있는 돈 가지고 깨끗한 건물을 얻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없었는데 건물이 그나마 깨끗한 게 있었어요. 그나마 깨끗한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 건물이 1년 동안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현지인 교회가 그 건물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여기다 교회를 해야 되나?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까막눈인 거예요. 여기 지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필리핀 이 세부에라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인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아, 여기 1년 비어 있었으니까 제가 그리고 지금 당장 들어올 게 아니고 2013년에 들어와야 되니까 만약에 12월 달까지 제가 이제 마음에 기도원 같은 기도를 드린 거예요. 12월 달까지 이 건물이 비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걸 줄 알고 제가 여기다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떠난 거예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는 12월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그 건물 아직 괜찮은지 전화를 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거 엊그저께 나갔대요. 지금 생각하면 다행인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 거기다 개척할 뻔했어요. 거기 한인들 찾아오기도 힘들어요. 거기다 개척할 뻔했어요. 그리고 2013년에 제가 여기 그 다음에 온 거예요. 건물을 안 얻는 상태로 온 거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나씩만 순종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내가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씩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람도 붙여주세요. 그리고 가장 적당한 자리에 교회 공간도 얻게 하시고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이 건물 처음에 얻었을 때 저 1층에서 조그만 공간이죠. 그 공간에서 우리가 처음 예배 드렸던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 한인들이 많이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조차도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그냥 여기에 얻어야 되겠다.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제가 보니까 세부에서 우리 교회 위치만큼 좋은 자리에 한인교회를 세운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오고 가다가 여기 한인교회 있네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여행객들도 그렇고 어학원생들도 그렇고 여기 한인교회 있네 교회 간판 보고. 근데 여러분 세부 돌아다니면서 여기 교회 있네 간판 많이 보셨어요? 큰 대로변에서? 없죠. 별로 없어요. 여기 옆에 백향교회 하나 있는데 없어요. 제가 5년 8개월 전 여기에 교회를 세울 때만 해도 이 근처에는요, 이 에어리어에 이 근처에는요, 저 너머에 예, 순복음교회 하나 있잖아요. 교회 한 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여기저기서 한인교회들이 이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오고 교회를 막 세우고 그래서 요 에어리어 있잖아요. 요 에어리어에만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다섯 개 있어요. 얼마 전에도 교회 하나가 왔대요. 일로. 교회가 다섯 개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지역이 한인 선교의 요충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찾아오기가 있다는 되게 좋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처음 세부에 와가지고 12월 만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여러분 12월 된다고 해서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지역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만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가지고 그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여기서 정착을 하고 세부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과 기업을 잃어가실 때도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뭔가 하실 때 경험이 있고 능력이 좋고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집사님 얘기 잠깐 할게요. 우리 집사님 중에 가족들과 함께 세부에 와서 정착하려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 특별한 기술도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뭘 해서 여기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막막하잖아요. 사실 막막하거든요. 그냥 한 6개월 동안 우리 집사님 돈 까먹으면서 새벽마다 기도만 했어요. 근데 새벽기도를 오자마자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해서 매일 나오셨어요. 6개월 동안 새벽기도하면서 돈 열심히 까먹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던 중에 집사님이 한국에서 전자제품 관련 일을 늘 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휴대폰 수리하고 중고폰을 팔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가게를 여기를 해야 되나 저기를 해야 되나 목사님 저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저기가 좋을 것 같아요. 가게세도 비싸고 사실 근데 또 비즈니스 펌이 문제도 그렇고 세금도 문제도 있고 이 복잡한 게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다 교회 옆에 BTC에 자리가 하나 났거든요. 집사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함께 얘기하면서 제가 집사님 그때 BTC가 나오지 않을 때예요. BTC 공간이 안 나왔을 때. BTC에 있어야 되는데. BTC에 있어야 된다고. 여기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집사님 폰이 프리미엄 폰이잖아요. 비싼 거잖아. 수리비도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상류층 사람들이나 쓰는 거지. 거기 이상한 데가 있으면 안 된다고. BTC에 있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그 얘기를 같이 나눴거든요. 근데 BTC에 자리가 나온 거예요. 자리가 났는데 근데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비즈니스 퍼밋 문제도 해결되고 가계세도 얼마 안 돼요. 가계세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깨끗하게 다 해결되는 아주 만족스러운 장소에 샵을 냈고요. 지금 6개월 됐는데 벌써 자리 잘 잡았어요. 어쩐 얘기도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전에 집사님 식사하자고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같이 짜장면 먹고 그렇게 오는데 막탄에서부터 막 전화가 와요. 그래서 밥 먹는데 전화가 오고 벌써 전화가 오고 거기서부터 와가지고 여기서 고쳐가지고 가고 막 이래요. 벌써 유명해지셨더라고. 친절하고 잘 고치고 서비스도 막 주시고 막 이러니까 소문이 굉장히 좋게 나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시면 여기 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다 오게 될 거예요. 우리 권사님 김치가게 집에서 하고 계셨는데 저랑 늘 기도했던 게 뭐예요? BTC에 그 슈퍼마켓, 지하 슈퍼마켓 코너 자리 어디 하나도 하나 좀 나면 좋겠다. 이것들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나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아무나 안 줘요, 그거를. 안 주는데. 그래서 우리 권사님, 거기다 작은 냉장고 하나 놓고 김치와 반찬들 만들어서 이렇게 팔면 참 좋겠다. 늘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여러 가지 만족스러운 상황 속에서 거기에 반찬가게 하나 또 내시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의 인도라는 거예요. 하나의 인도라는 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반찬은 거기 가서 사세요. 여기 해피푸드는 우리 교회 아니니까. 우리 권사님 반찬 이게 BTC에 가면 체인스 안에 있어요. 거기 가서 반찬도 사고 깻잎도 사고 깍두기도 사고 지게도 사고 많이 팔아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을 거예요. 우리 엊그저께도 우리 학생 하나가 찾아왔어요. 학생이 찾아와서 목사님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해. 불안할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막하고 마음이 불안할 수 있어요. 그 학생이 미래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안한 거 왜 불안한 줄 아세요? 네? 왜 불안한 줄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 플랜대로 돼야 안 불안할 것 같은데 내 플랜대로 안 되니까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플랜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플랜에 맡겨버리세요. 불안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잘 안 됐어요? 이건 내 플랜이에요 사실. 내 플랜에 따르면 잘 돼야 되거든. 안 되니까 뭐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플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향한 그 플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내가 안 하고 있고 돈만 까먹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기도자는요. 지금 하나님을 움직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자들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평신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은 비범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해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는데 거기서 에디오피아의 총리급 되는 관리가 수레를 타고 구약성경 중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읽고 있는 것을 이게 듣게 돼요. 자,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만약 빌립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 음성에 민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그건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일주일 동안 마음을 갖춰요.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갈릴리의 천한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요. 3천명, 5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요즘 2018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시간에 TV 앞에 앉아있거나 밖에서 놀고 있는 것보다야 집에서라도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안 좋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 틀어놓고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막 소리내서 기도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거는 환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픈 분들 있잖아요. 병원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못 움직이니까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중 못 합니다. 저 예배 말씀 듣다 보면 또 누가 물 달라고 그러고 뭐 밥 차려달라고 그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못 해요. 그거. 안 돼요. 어젯밤에도 예수전단에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아, 설교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 후에 기도할 때도 그게 얼마나 좋은지 찬양할 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앉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저 혼자 이 은혜를 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 혼자 이걸 나 혼자 받으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은혜를 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분도 있어야 되고 이분도 있어야 되고 우리 학생도 있어야 되고 누구도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의 빈자리가 보이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지지난주에 마닐라에서 2018 필리핀 코스타에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매일 밤마다 우리 학생들요 그 집회 때 강단 앞으로 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학생들 입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요.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요. 벌써부터 내년도 코스타를 벌써부터 기대하는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내년도 또 오겠다고. 그런데 다녀온 지 열흘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그때 감동 잃어버린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벌써. 아, 물론 은혜를 그래서 은혜는 자꾸 받아야 돼.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고 가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중간에 새벽기도도 한번 나오시고 금요기도에도 나오시고 목장 예배 이러면서 계속 충만해져야지 그 사람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여러분 그 겨우겨우 산소호흡기 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지 못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절대 충만할 수가 없어요. 한 끼 먹고 여러분 일주일 버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절대 충만할 수 없어요. 우리 학생들 코스타 다녀와서 제가 학생들 기도해 주러 가보면 눈이 벌써 충혈이 팍 있어가지고 제가 은혜 근데 그 열흘밖에 안 지났단 말이에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코스타 다녀온 날 다음날 그 토요일날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 때 학생들이 여기 많이 있었어요. 어제는 다 어디가 있는지 식어버렸어. 자, 그렇게 그 은혜 다 까먹고 다른 일들에 바쁘고 놀러 다니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를 점검해 봐야 돼요.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칫 방심하는 사이에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 앉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이들이 주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인 존 비비어 목사님. 아, 그분의 책이 우리 북카페에 또 몇 권 있어요. 에, 그분 책들을 제가 몇 권 읽었는데 좋은 책, 책이 좋아요.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도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분이 쓰신 Holy Spirit이란 책이 있어요. 성령이죠. Holy Spirit이란 책이 있는데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령은 자신이 존중받지 않는 곳에서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환영하는 곳에서 많은 역사들을 하세요. 여러분이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환영하고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악수하고 손 내밀고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 간이라도 뺏어 주려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팔짱 끼고 있고 맨날 팔짱 끼고 있대. 추워서 팔짱 끼고 있고 맨날 무뚝뚝하게 하고 말도 안 하고 이런 사람에게 뭘 주고 싶어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란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환영할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더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환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안 임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환영하면 그곳에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똑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더 많은 역사를 나타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역사를 나타냈어요. 하지만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는 주님은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해 보세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디오피아 고위 관료의 수레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빌립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아 제가 왜요? 뭐하러요? 주님 저 쑥스러움 많은 거 아시잖아요. 낯선 사람한테 말 거는 거 저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안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뭔가를 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를 자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나 여러분에게 뭔가를 들려주신다면 여러분을 통해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을 차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나누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살리는 인생을 살라. 이 술에 올라탄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깨닫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53장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32절, 33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순환 예언이에요. 순환, 고난당하십니다. 메시아가 죄인들을 위해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내용이 예언되어 있어요. 하필이면 에디오피아의 이 고관이 바로 그 부분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고관이 그 부분을 읽고 있는데 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기회입니까? 그 메시아가 순환을 당하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음성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기회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둔한 사람들, 하나님 뭔가 주시려고 하는데 무시하고, 주시려고 하는데 무시하고, 뭔가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무시하고, 이런 사람은 그 기회를 못 잡아요. 권사님에게 제가 BTC 그 얘기 들었을 때도, 권사님 당장 계약하세요. 그거 해야 돼요, 권사님. 권사님이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그거 해야 돼요, 권사님. 그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그런 확신이 왜 있었는지 아세요? 기도했잖아요, 같이. 계속 기도했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아, 기회가 없구나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잖아요. 성령의 그 감동을 따르잖아요. 그분에게 기회가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플랜이 있어요. 35절 말씀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전도자 빌립이 이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었죠.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 자리에 전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전도했고 수레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를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게 된 거예요. 이 엄청난 놀라운 일.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저 내시가 됐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에티오피아에 대한 간단한 역사를 좀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좀 기록이 돼 있어요. 아직까지 이 기록들이 남아 있고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먼저 이 에티오피아는요, BC 980년경에서부터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찾아보면 에티오피아 위키백과에 나오는데 980년부터 이 나라가 시작된 거, BC 1000년경이죠. 그때부터 이 나라가 시작된 걸로 나와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성경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시바라는 여왕이 있어요. 시바라는 여왕이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과 중동부 쪽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왕국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시바인데,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었어요. 여러분 그거 내용 아시죠? 솔로몬에게 문안차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이제 이것이 이 에티오피아의 건국 신화, 건국의 전설 같은 거예요. 뭐 기록되지는 않았으니까. 이 건국의 전설인데 뭐가 있냐면,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가 메넬리스크 1세입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시조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시조예요. 메넬리스크 1세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의 에티오피아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건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세웠다는 거야. 자, 이게 에티오피아의 건국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요, 이 자신들이 솔로몬의 후예임을 믿고 있어요. 자신들이 솔로몬의 후예임을 믿고 있어요. 또 나라를 건국할 때 이 이름이 뭐였죠? 메넬리크, 이름이 어려워요. 메넬리크 1세가 유대인들을 데려갔어요. 왜냐면 왕자니까. 왕자잖아요, 왕자.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왕자니까 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갔어요.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함께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프리카 사람들이랑 또 결혼도 하고 막 혼혈이 된 거예요. 혼혈이 돼서 혼혈 민족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티오피아 사람들은요, 그 주변 아프리카 사람들과는 달리 피부가 좀 밝아요. 원래 아프리카, 진짜 아프리카 사람 까맣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피부가 밝아요. 또 아프리카 대륙에서 미인이 많기로 또 유명하다 그래요. 다리도 길고 얼굴도 조그맣고 피부도 좀 밝고, 그 세계적인 모델 있죠. 나오미 캠벨 같은, 저도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미 캠벨 같은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에티오피아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아, 이스라엘은 여기. 한참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한참은. 1400km, 15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많이 멉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 지금도 이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이 나오미 캠벨이죠. 이 나오미 캠벨 같은 여자들이 그냥 길거리에 옷은 남루한데 그 여자들이 막 걸어 다닌대요. 그만큼 아프리카에는 혼혈이 아주 예쁘잖아요. 혼혈이 예쁜 사람이 많잖아요. 좋은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는 누가 있냐면 베타 유대교인이 있어요. 베타 유대교. 베타 이스라엘.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아프리카계 유대교인들이 있어요. 아프리카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아프리카계예요. 피부가 까매요. 근데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의 피부는 흑인과 유태인의 중간쯤 밝기라고 합니다. 2012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의학적으로 그들이 약간의 유대인 혈통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3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게 확인이 됐어요. 아프리카에서 여호와 신앙을 갖고 그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들 시대죠. 그 아들 시대에 메넬리크 1세 때 유대인들이 이제 막 섞인 거죠. 막 섞여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900,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이 기록된 그 1세기잖아요. 1세기인데, AD 1세기인데, 그때까지 약 900여 년을 여호와 신앙을 어디에서?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이어온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갖고, 아프리카에서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이 넷이 역시 그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조상들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계속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에티오피아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오늘 보면 39절을 보면 그 넷이는 기쁘게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마치 박해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듯이 이 넷이는 이 기쁜 소식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그 메시아를 알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인데 에티오피아는 AD 330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전부터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가 됐어요.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가 이스라엘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요, 에티오피아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북아프리카 전역이 사실은 이슬람화, 안타까운 상황이죠. 북아프리카 전역이 지금 이슬람화 되고 있어요. 이슬람화 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가 여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여전히 건재한 거예요. 지금 다 쓸어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슬람이 지금 계속 쓸어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에티오피아 또 나이지리아도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붕하고 있죠.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에티오피아에는 기독교인이 63% 정도 됩니다. 63%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이 모든 일들이 빌립이 한 사람을 전도한 것에서 시작된 엄청난 역사예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했고 그 내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바꿔놨어요. 나라를 워낙 또 고위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바꿔놨어요. 빌립은 한 사람을 살렸지만 그것이 한 나라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만큼은 평신도에 머무르면 안 돼요. 빌립 집사님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 보통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범한 크리스천으로 살게 된 것은 그가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의 음성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과 우리가 다른 건 그분도 평신도 우리도 평신도 뭐가 달라요? 그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았어요. 그 음성에 따라 순종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비범한 평신도로 그의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범한 평신도 세 가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라, 사람 살리는 인생을 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사람 살리는 그런 비범한 평신도로서, 비범한 성도들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